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오의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와 8시 5분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북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각각 한 발씩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약 190km, 정점 고도는 약 20km로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해상표적으로 설정한 함경북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을 타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새해 들어 여섯 번째 무력 시위로 지난 25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이후 이틀 만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부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시험 발사는 이번 달 6차례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북한의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우리는 북한의 외교적 접근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그들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제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휴전이 조건 없이 준수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날 합의는 프랑스 파리의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 궁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 간 4자 대화 끝에 나왔습니다. 러시아 측 협상대표인 드미트리 코잡 러시아 대통령궁 행정부실장은 4자 대화 직후 휴전은 조건 없이 준수돼야 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동부지대의 다른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도네츠크, 루칸스키 지역 간 이뤄진 민스크 합의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바스 내 휴전이 조건 없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르망디 포맷으로 불리는 이 4자 대화는 우크라이나 동부지대 내 평화협상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자 대화를 토대로 지난 2015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키 인민공화국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이른바 민스크 협정을 체결하고 명목상 휴전이 발효됐습니다. 코작 대표는 민스크 협정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의무는 우크라이나군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키 인민공화국의 무장 세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인 안드리 에르막 대통령궁 실장은 모든 당사자들이 항구적 휴전을 지지했다며 우크라이나는 24시간 내내 전쟁을 예방하고 국경지대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는 2주 뒤 관련 논의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양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측은 존 설리번 대사가 러시아 외교부에 전달한 수십 장의 미국 정부 문서 내용을 읽고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변화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미국 정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쪽 확장 중단을 요구하는 자국의 입장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침공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럽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종류의 침공도 중대한 결과와 혹독한 경제적 비용 부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전달한 문서에는 안보를 저해하는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미국과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의 우려와 러시아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인 평가, 상대의 입장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우리의 제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았습니다. 새해 들어 여섯 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올해 여섯 번째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일 미군은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최고의 준비 태세를 위해 매일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았습니다. 새해 들어 여섯 번째 무력 시위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둔 시점인데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8시와 8시 5분께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새해 들어 여섯 번째 무력 시위이며 지난 25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틀 만입니다. 또 지난 20일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철회 검토를 시사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이번 미사일들의 비행거리는 약 190km, 정점 고도는 20km 정도로 탐지됐습니다. 비행속도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비행 궤적과 최고속도 등 세부 재원에 대해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해상표적으로 설정한 함경북도 길쭉은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을 타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개량형이나 초대형 방사포, 즉 KN-25 또는 대구경 조종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호 사무국장은 5분 간격으로 두 발이 발사됐고 합참이 탄도미사일로 추정한 것으로 미루어 KN-23일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특히 이번 미사일의 고도가 이례적으로 낮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하는 것을 시험했다는 것은 탄도탄 요격망을 어떻게든 회피를 해서 목표를 타격할 때 의도는 분명한 거니까 적어도 비행 능력을 테스트함으로써 탄도탄 방어망의 요격 고도 이하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 1시간 뒤인 27일 오전 9시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청와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6차례 무력 시위에 나서는 동안 이번까지 유감이라는 표현을 4차례, 우려라는 표현을 한 차례 썼고 도발이라는 단어는 삼가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무력 시위는 우방인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불과 8일 남겨놓은 시점에 이루어진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 개발에 속도전을 펴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비행거리와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미국은 독자 제재를 추가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편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의 그런 정당한 안보적인 필요성을 채워라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중국 요소라는 게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책 선택의 폭도 좁은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선택까지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고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는 앞서 26일 한국의 MBC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은 4년째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조치가 중시되지도 답이 오지도 않았고 합리적인 우려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교착 상태의 주 원인이라고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새해 1월에 이처럼 미사일을 몰아서 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대미 강경 노선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심각한 내부경제 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2월부터 4월까지 선대 지도자들의 생일과 인민군 창건 기념일 등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위해 대외 긴장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잔치날을 정말로 성대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뭔가 피부로 느끼게 때문에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 전환이죠. 대외적인 위기를 일으켜가지고 내부적인 단결을 호소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지금 왜 이렇게 내픽적인 상황인지에 대한 일종의 설득과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 철회를 강행할지 여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미한 연합훈련이 끝나는 4월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되는 수순은 2월 16일 광명성절에는 대규모 열병식 그리고 4월은 이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도 뽑힌 상태고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끝났고 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그러면 북한은 이제 자신들이 예고했던 신뢰조치 전면 제고 그다음에 중단했던 모든 활동의 재가동을 아마 단계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 박사는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엔 수위를 조절하겠지만 동계훈련 차원에서 자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저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올해 6번째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아울러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 원칙과 동맹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새해 들어 6번째 진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시험 발사는 이번 달 6차례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북한의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틀 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평가 중이라며 논평 수위를 조절했던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즉각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외교적 접근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그들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규탄하는 논평을 계속 내는 것은 탄도미사일이라도 단거리일 경우 큰 문제로 삼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수차례 했을 당시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하길 계속 촉구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3월 이후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사거리와 관계없이 규탄이라는 표현을 쓰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켜 왔습니다. 특히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우리 무기고에도 많은 도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튿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곧바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북한을 실제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 하원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불안정한 지도자로 묘사하며 그의 미사일 위협이 미국 본토까지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반도 주변 미사일 방어망 확충이 시급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월츠 의원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이 영내 미군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왈츠 의원은 26일 VOA에 북한이 최근 쏟아낸 미사일 시험은 불안정한 북한 지도자가 미 본토와 더불어 영내 미군에 가하는 위협을 증대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왈츠 의원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당초 폭발을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여전히 유지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이달 사이 다섯 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망이 북한의 위협을 상쇄하도록 하고 괌을 비롯한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미사일 방어 검토를 통해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가 북한의 위협을 능가하도록 하고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영내 핵심 역량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자 미국 의회에선 북한의 위협 증대에 대응해 미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도 VOA에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북한의 위협보다 확실히 앞서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검토에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등 적국의 미래 위협을 앞지르기 위해 고안된 차세대 요격기 프로그램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자 공화당 일각에선 미국이 핵 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핵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스 의원은 지난 19일 북한이 이제는 핵을 이용해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적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과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 정책을 단일 목적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변화는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주일 미군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최고의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매일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은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일 미군은 26일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매일 모든 영역에 걸쳐 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은 이날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가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VOE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동맹국인 일본과 양자간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진행됐던 레졸루트 드래곤이 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졸루트 드래곤 훈련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환경에서 상호 지휘, 통제, 조종을 위한 절차를 정비해 미일 동맹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훈련으로 지난해 12월 훈련에 미 해병대 2,650명과 일본 지상자위대 1,4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일 미군은 이어 우리는 일본에 대한 조약 의무를 이행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피터스 주한미군 대변인은 26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주한미군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묻는 VOE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인도태평양사령부 공보실은 지난 25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VOE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과 함께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14일과 17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각각 쏘는 등 북한은 이달 들어 모두 6차례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BUI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에 맞서 공동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미한 동맹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26일 미국과 한국이 중국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공동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문제국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앞서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될 당시 경험했듯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중국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미국의 세 번째 무역 상대국이라면서 누구도 중국과의 무역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이든 또 다른 나라든 하나의 공급원에만 의존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함께 차세대 배터리나 반도체 등에 필요한 원자재를 어느 한 곳에 의존하지 않고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내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꼽으면서 이는 미국과 한국 간 동맹 관계에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두 나라 모두 시진핑 국가 주석 아래 더욱 공격적인 중국에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또 미한 동맹이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지만 주한미군의 틀 밖에 다른 영역에서 역량을 키울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새로운 국제적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현재 두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 밖에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한 언급을 포함시킨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국은 바닷길을 통해 원자재의 안정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고 자국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어야 하는 나라라며 타이완 해협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런 게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타이완 해협의 긴장은 보험료나 해상 운송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한국 대기업과 소비자들의 이익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주한미국 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콜롬비아 주재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그의 대북 제재 활동 이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와 함께 일했던 미국 전직 관리들은 한반도 상황에 해박한 그가 임명된다면 제재 문제를 넘어 효율적인 미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주한 미국 대사 인사 보도를 접한 미국 전직 관리들은 그의 제재 관련 이력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26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을 인용해 골드버그 대사 내정이 한국 정부에 통보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2009년에서 2010년 국무부의 UN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UN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했습니다. 당시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글린 데이비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골드버그 당시 조정관과 함께 북한 문제를 다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버그 대사가 임명된다면 대북제재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it's good that he has had that sanctions experience because he knows something about that issue, knows a great deal about it, and he'll be very effective.
데이비스 전 대표는 그가 제재 경험이 있는 것은 매우 좋다며 그는 제재 문제를 매우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 자격으로 그를 불러 대북 제재를 논의할 때 그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와 국무부, 백악관에서 20여 년간 제재와 비확산 문제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골드버그 대사의 대북 제재 운용 경험이 미한 공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I think Ambassador Goldberg understanding the nuances of sanctions policy and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ose issues will be helpful.
골드버그 대사가 제재 정책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안다는 점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대이란 제재 이행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의 내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루제로 연구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맡았던 국무부 UN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은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를 각국이 잘 이행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other role that that position could play is working with other governments to make sure that they are implementing both U.S. sanctions, but more importantly, U.S.
이어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정보가 더 많다며 골드버그 대사와 같은 고위급이 외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과 협력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북한의 활동을 추적할 적절한 정책을 함께 구상할 경우 많은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골드버그 대사의 개인 역량과는 별도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제재가 차지하는 위치는 언제나 워싱턴이 주도할 것이라고 루제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도 26일 VOA에 골드버그 대사의 대북 제재 관련 경험과 역량이 한국에 주재하며 발휘될지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향후 대북 접근법에 달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조정관을 지낼 당시 국무부에서 함께 대북 제재 문제를 다뤘던 아이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것이 차기 주한 미국 대사의 제재 관련 입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is position is whatever the Biden administration decides that it is.
따라서 구체적으로 골드버그 대사의 제재 관련 입장이나 정책을 추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전 대표는 골드버그 대사가 국무부에서 외교관 경력을 유럽에서 시작한 점이 자신과 같아 우리는 공통적인 DNA가 있다며 미국 외교관들은 여러 다른 현안들을 매우 빨리 습득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의 과거의 특정 경력만이 그에게 과도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But I think it's a mistake to assume that just because he had that job, that's going to be all he's going to be talking about, or that that will be his.
데이비스 전 대표는 그가 조정관 역할을 했었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거나 그 부분만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버그 대사가 대사로서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버그 대사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그가 미국 최고의 외교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 VOA에 수십 년간 골드버그 대사를 알고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him very well. And I let me just say he's one of the finest foreign service officers there is, really just about the best. And if this is
최근 세르비아 대사로 임명돼 임준을 기다리고 있는 힐 전 차관보는 그는 미국 최고의 외교관이라고 거듭 밝히며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한 관계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도 이번 지명은 바이든 정부가 미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f Phil is appointed, I think it will be an indication of the extremely high importance the United States places on the U.S.-South Korea relationship.
아인혼 전 특보는 골드버거 대사가 미국 외교가의 최고의 전문가 중 하나이며 수많은 탁월한 주한 미국 대사들의 계보를 잇는 가장 최근에 임명된 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거 대사가 대북 제재 조정관으로 일하던 시기에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골드버거 대사가 한반도 문제에 해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he brings a lot of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He understands Korea. He understands the United States. He understands the State Department.
킹 전 특사는 그는 많은 경험과 식견이 있다며 한국과 미국, 국무부를 잘 알고 있어 그 자리로 가기에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도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골드버거 대사는 주한 미국 대사로 탁월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골드버거 대사는 북한 문제에 매우 익숙하다며 국무부의 UN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냈고 국무부 정보조사국 담당 차관보를 지내면서 국무장관에게 북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의 전략적 분석을 제공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골드버거 대사 내정에 대한 VOA의 문의에 26일 발표할 인선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다루는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이 최근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과의 교신 횟수가 급감한 것은 물론 유엔 전문가 패널의 제재 권고마저 3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제재위가 2021년 활동 사항을 종합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 이 같은 빈도는 전년도인 2020년에 한 차례보다는 많지만 2019년에 6차례, 2018년에 7차례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관장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대북제재위원회는 통상 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각종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제안하지만 지난 2년간 관련 논의를 4번밖에 나누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대북제재 조치의 이행과 관련해 39개 나라 정부와 131회의 교신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도 전년도인 2020년 72개국과의 251회 교신과 비교할 때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특히 2019년엔 90개 나라와 303차례 교신하고 전해인 2018년엔 132개 나라와 358차례의 교신 기록을 남긴 사실로 본다면 대북제재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횟수도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물론 비공식 협의와 다른 나라와의 교신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대북제재위원회 활동의 위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북제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중국과 러시아 등이 대북제재 이행과 추가 제재 부과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대북제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 지표마저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사실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고 우리는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 제재 위원회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Look, we already have a sanctions regime in place. We just need to be more serious about
대북제재위원회가 솔직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제재 위반을 단속해야 하고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대북제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최근 위원회가 제재 명단에 추가한 인물이나 기관의 숫자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10월 선박 세척을 제재한 것을 끝으로 3년 넘게 제재 명단에 대상자를 추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은 2019년 이후 매년 두 차례 발행하는 보고서를 통해 선박 30여 척과 개인 7명, 기관 두 곳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지만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국적자 5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하면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15개가 위원으로 참여해 움직이는 안보리 내 기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15개 이사국을 대표하는 의장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 동의 여부에 따라 주요 사안들이 결정됩니다. 현 대북 제재에 제재 대상자를 추가하는 것도 이사국 모두가 동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북 제재위원회의 활동 위축 여부는 안보리 이사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와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추가 제재 제안에 제동까지 걸면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추가 제재 부과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ommittee can designate, but it probably won't because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조치가 만장일치 방식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뉴콤 전 분석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모든 조치를 방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북제재위원회는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만든 것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유엔 활동을 감시하는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는 북한이 의장국을 맡을 경우 회의를 보이콧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올해 들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화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에릭 카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5일 북한이 전날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계속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과 같이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5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계속 불법 무기 체계를 추구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국제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외교에 건설적으로 대응하고 비핵화를 향한 행동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이유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계속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며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중지한 모든 활동의 재가동을 검토하겠다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이른바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한 지 닷새 만인 25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달 발사는 지난 5일을 시작으로 11일과 14일, 17일에 이은 이달 들어 다섯 번째 무력시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 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오늘 기각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경제협력 사업지구로 그 운영 중단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 조치는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그보다 우위에 있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공단 내 기업들의 피해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북한 최대 철광산 중 하나인 무산광산에서 최근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대북 제재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도됐던 이곳에서 수출 금지 품목인 철광석 채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함경북도에 자리한 노천 철광산인 무산광산의 지형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E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지난 5년간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를 지날수록 무산광산 주변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외벽이 점차 바깥으로 밀려나는 등의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노천이라는 특성상 채굴을 통해 지대가 넓어지고 이를 옮기기 위한 길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광산의 서쪽에 위치한 한 지점의 경우 2017년까지 기존 4개 층으로 만들어진 외벽이 지난해에는 안쪽으로 각각 100m씩 더 들어간 형태로 변해 있었고 긴 삼각형 형태로 길게 뻗은 모양도 점차 넓은 원형으로 진화했습니다. 또 그 주변엔 과거에 없던 타원 형태의 길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전체적인 지형에도 변화가 생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지점에선 하층부에서 변화가 관측됐는데 외벽이 이전 위치에서 약 80m 동쪽으로 옮겨지고 일대 공간이 더 늘어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채굴 활동을 통해 채굴 지점이 더 하층부로 내려가고 이후 외벽이 점점 더 밀려나며 빈 공간이 늘어난 겁니다. 이곳에서의 채굴 활동은 2020년을 전후에 더욱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보다 2019년과 2020년, 또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만들어진 이 일대의 지형 변화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2020년을 전후에 이곳에서 좀 더 많은 채굴 활동을 벌였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닉 한센 미국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도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BOA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You can see definitely the changes and there's two ways to look at them. One is the road.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히 도로 모양과 폐석 더미가 쌓인 모습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한센 연구원은 이 일대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은 물론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질이 좀 더 좋은 구글 어스의 위성 사진을 살펴보더라도 실제 이곳에서 채굴 활동이 활발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과 에어버스가 지난해 9월 촬영해 구글 어스에 공개한 위성 사진에는 대형 채굴 장비들이 광산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그 주변과 길목 곳곳에 초대형 트럭들의 움직임도 뚜렷합니다. 앞서 일부 북한 전문 매체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2018년 무산광산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철광석은 북한의 대표적인 광물 수출 자원 중 하나였지만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1호가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하면서 판로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방식을 이용해 중국 측의 석탄은 물론 철과 철광석 등 광물을 불법으로 수출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때 중단했던 철광석 생산이 재개된 사실을 시사한 겁니다. 여기에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실제로 북한이 철광석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약 800만 톤의 철광석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통과될 당시 북한이 철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연간 2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지적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유엔기구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가 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 정치적 요소가 국제사회 공여국의 대북지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지원 업무조정국 5차 재정확인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제사회의 연도별 대북지원 모금 현황에 따르면 북한의 요청에 따라 유엔이 대북지원을 시작한 1995년부터 5년 동안 대북지원금 모금 규모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01년에는 최고 수준인 3억 7,7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2002년에도 3억 6천만 달러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3년에는 1억 8,670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1월 일방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일본은 납북자 문제 등을 이유로 대북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09년 대북 지원 자금은 6,133만 달러로 집계됐고 그 이듬해인 2010년에는 이보다 3배 정도 낮은 2천만 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2009년은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나선 해입니다. 2012년 1억 1천만 대를 기록했던 대북 지원 모금액은 2013년 6,280만 달러, 2014년에는 3,322만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대를 오가는 저조한 모금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2013년에 3차 핵실험,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반면 2007년 대북 지원금은 1억 1,698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7년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해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공여국의 대북지원 정책에 국제적, 정치적 요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12일 VOA에 북한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요 인도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연계해 왔다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북한 주민의 지속적인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수김 랜디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북한의 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들과는 별도로 당연히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게 도발에 대한 비용을 치르게 하는 수단으로 제한과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김씨 일가의 억압적인 통치의 희생자인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지원 제공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백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 분석관은 북한 정권이 코로나 백신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의 삶과 생활 개선을 막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군이 최근 입대 지원자에게 최대 5만 달러의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한국의 주요 대선 후보들은 사병 월급을 2천 달러 가까이 올리겠다고 공약하는 등 군인들에 대한 복지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인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판 노예처럼 군복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육군은 지난 12일 6년 복무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최대 5만 달러의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육군 모병관들이 학교를 방문하지 못해 홍보가 제한적인 데다 치열한 구인 경쟁 등으로 입대를 자원하는 청년들이 주로 신병 모집을 위해 인센티브를 전례 없이 높인 겁니다. 미국 육군은 지난 2019년 6만 8천여 명에 달했던 신병이 지난해에는 5만 7천여 명으로 줄었다며 상여금과 별도로 특수훈련을 받는 병사들에겐 최대 3만 4천 달러를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육군에 따르면 갓 입대한 초병의 연봉은 2만 1천 달러, 여기에 특수훈련비 등 각종 수당 등을 합하면 액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장교 역시 주택보조금과 여러 수당 등을 제외한 순수 연봉이 대위 계급의 경우 5만 5천 달러에서 8만 1천 달러에 달합니다. 북한에서 11살 때 가족과 탈출해 지난 2011년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지난해 미 공군에 자원 입대한 전진영 씨는 25일 VOA에 미군 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생활 좋죠, 저희가. 저희 실질적으로 월급 보면 한 매달 3,000불부터 5,000불 내지 번다고 봐야 돼요.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죠. 아, 저희 아버지, 제가 말한 거 들으면, 제가 그냥 천국에 있다고 저한테 그러죠.
북한 특수부대 출신인 아버지는 장교도 아닌 사병이 혼자 방을 쓰고 매일 뷔페식 음식을 먹으며 대학에 지원할 경우 군에서 학비까지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많이 놀란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달리 북한처럼 징병제인 한국 역시 최근 사병 월급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북한의 상급 병사에 해당하는 병장 월급은 67만 원, 미화로 560달러로 각 부대에 배치받은 초급 병사에 해당하는 2등병도 월급으로 420달러를 받습니다. 게다가 오는 3월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사병 월급을 미화 1670달러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히거나 제대할 때 사회지원금으로 83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직권 즉시 월급 1670달러, 직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월급을 같은 액수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병사들도 또 젊은 시기 자신의 또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사병들의 월급이 인상되면 매달 수천 달러에 달하는 부사관과 장교들의 월급도 더 오를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전망합니다. 북한군에 복무했던 탈북민들은 이렇게 군인들을 예우하는 문화를 볼 때마다 북한 군인들과 너무 비교돼 가슴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2005년부터 북한군에 4년 가까이 복무했었던 미국 원코리아 네트워크의 이현승 워싱턴 지국장은 VOA에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한국 육군 사병의 복무 기간인 18개월에 거의 7배에 달하는 10년을 복무하면서도 월급은 아이스크림 한 개의 값에 달하는 몇백 원에 불과하며 거의 매일 건설 현장 등에 동원돼 노예처럼 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들으면 사실 참담합니다. 북한 군인들이 거의 뭐 강제 노동, 강제 복역이나 같습니다. 이제 뭐 10년 동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뭐 젊어서 17살부터 27살까지 제일 황혼기 같은 시간을 이제 뭐 저국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바치는데 저는 정말 너무 부럽거든요. 이제 미군들이 이제 훈련하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훈련하고 이제 복지를 지고 하는 것이
이 씨는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 과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교관으로 파병됐던 대위나 소작급 군관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자신과 비슷한 계급의 현지인 장교가 수천 달러의 월급을 받는 것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월급이 1달러도 채 되지 않아 군량미나 보급품을 불법으로 빼돌려야 하고 부인과 가족이 장사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북한 직업군인들 상황이 안쓰럽다는 겁니다. 한국에 망명한 뒤 지난 2010년 타계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과거 워싱턴을 방문해 가진 강연에서 북한 군인들을 현대판 노예에 비유했었습니다.
아무리 세뇌교육을 자꾸 해도 군대는 그 원한이 뼈에 사무쳐 있거든. 한참 공부할 나이에 10년, 13년씩 나가서 김정일을 위해서 죽는 연습만 하다 끝나게 되면 또 단과일과 보내서 또 그 생활을 한다. 일생을 망치게 한다. 이보다 더 큰 인권유린이 없어요.
북한군 장교 출신인 한국의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26일 VOA에 북한 당국은 과거 자본주의 국가 군대는 돈을 위해 군사복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이긴다고 가르쳤다며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군인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네는 무엇 때문에 10년을 청춘을 바쳐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당연히 들죠. 드는데 북한 시스템에서 놓고 볼 때는 자괴감만 들 뿐이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군에 나갔다 와야 걔들은 자기 진로가 열린단 말이에요.
북한 지도부는 지난 연말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권 10년의 성과 중 하나로 노동당의 군대로 일컫는 당군을 강화한 것을 꼽으며 불멸의 업적이라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물가에 맞는 군인들의 월급 인상이나 복지 향상, 병영 환경이 개선됐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3국내 대북 소식통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의 주장이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개나 소나 다 입당한다. 당 대열의 순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을 과거처럼 바로 입당시키지 않고 10여 년을 더 다른 곳에서 혹사시켜 많은 제대 군인들이 억울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시동은 청춘을 조국을 위해 바친 대가가 너무 비참하다면서 가슴이 아프며 정말 어이가 없고 손맥이 저절로 풀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군에 복무하는 정진영 씨의 모친 메리 씨는 VOA에 북한에선 자녀가 군대 가면 부모도 군에 복무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민군대 생활이 너무 열악해 영양실조나 병으로 고통이 커서 부모가 부대장에게 자녀를 잘 봐달라고 뇌물을 꼬이거나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현승 지국장 등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겉으론 군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국가 재원을 무기 개발에만 투입하고 군인들을 박대하는 김씨 정권의 기만과 세뇌에서 북한 군인들이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총폭탄이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옹이할 게 아니라 넓은 세상을 보면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설계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버마 법원이 1월 10일 국가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겸 외무장관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수치 고문에게 무전기 불법 소지와 통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버마 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6일 수치 여사에게 사회 혼란 선동과 방역 위반 등의 혐의로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후 징역형은 2년으로 줄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치 여사는 1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유죄가 확정되면 수치 여사는 감옥에서 100년을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수치 여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군부가 조종하는 법원에 의한 엉터리 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버마 군부는 일련의 판결을 통해 수치 여사를 무한정 감옥에 가두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버마 정권에게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민주 지도자를 포함해 여타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regime's sham judicial processes to attack its political opponents, the rule of law as well as its continued use of violence against the Burmese people.
프라이스 대변인은 버마 군부가 정치적 반대파와 법치를 공격하기 위한 엉터리 재판과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 사용은 왜 버마가 시급히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민주민족동맹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민주민족동맹은 버마 총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만큼 크게 이겼습니다. 선거에서 버마 군부는 총 476개 의석 가운데 단지 33석만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2월 1일 버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부는 수치 여사와 윈민 대통령 그리고 강요와 국회의원들을 체포했습니다. 버마 군부의 엉터리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치 여사의 인기는 여전히 높습니다. 오늘날 수치 여사는 80%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버마 국민들은 군부 독재 치하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버마 국민들을 지지하며 평화롭게 버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군부 정권에게 버마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